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진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가 어제 낫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감동이 넘쳤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현장입니다. 수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수년 동안 귀신 들려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회복되었을 때 큰 기쁨이 넘쳤을 것이 아마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소문은 지금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실 때에 귀신 들린 것이 우리가 낫게 회복되어지고 병든 것이 치유됐습니다. 아마 소문이 온 갈릴리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저 같으면 그러한 인기에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들떴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 기회에 한번 정치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한 영향력을 내가 펼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에 나아가 내가 좀 정치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 내가 이 좀 치유하는 능력을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내가 좀 한번 돈 좀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괜히 들떠 한숨도 자지 못하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계획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떠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차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들떠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45절에 가면 이 한적한이라는 곳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러한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빠야지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바쁜 곳에서 인기를 누리며 사는 것에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삶의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쉽게 찾습니다. 본문에 보면 36절에 시몬과 그의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일정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쉽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어떠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냥 흥분된 동요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동요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좋을 때 나름대로 흥분합니다. 슬플 때는 슬플 때 나름대로 또 답답해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보다는 항상 일정하게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당사자인 예수님은 오히려 차분했는데, 제자들은 어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에 오히려 흥분이 넘쳤던가 봅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 지금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아가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이 들어왔을 때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인기가 지금 찾아왔을 때 주님이 지금 나가서 지금 이 인기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주님 더 화려한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더 신났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집을 세상 사람들이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시몬의 집 앞에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나도 이 기회에 이 예수님 힘입어, 예수님 등입어, 나도 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좀 우리 집이 좀 유명한 집이 되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인기를 지금 유지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 문장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그들 모두와 같이 똑같은 기대를 가지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에 편승하여 나도 좀 한번 잘 됐으면, 나의 가족도 이번 기회에 큰 축복을 받았으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과 더불어 지금 함께 교통할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항상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브나움의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냥 시몬의 집 앞에만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만, 아까 시몬의 마음처럼 우리 집에서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서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주십시오.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뛰어넘어 이 아이오와의, 그리고 미주에, 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랍니다. 어느 한 개인의 축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빛과 같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브나움 시몬의 대문 앞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온 갈릴리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온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온 갈릴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지금 낫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마가에게 있어서 좀 대표적이라 생각했던 치유의 사역을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0절로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지금 보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다, 간구하다, 지금 여러 동사를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사가 하나하나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것. 그리고 아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다른 곳에 격리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그 격리되어져 있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기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격리된 곳을 탈출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소외당한 곳, 가장 격리된 곳, 어쩌면 그들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몸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픔은 자기의 육신적으로 몸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보다 내가 저 사회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소외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외된 마음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도 왕따 당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질병 이상으로 마음 가운데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픔은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것을 초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 아플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격리되어 소외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격리된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지금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나병이 있는 그러한 격리된 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찾아가고 계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가십니까?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곳,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 소외당한 사람, 여러분 혹시 그들에게 찾아가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눈에 띄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자체로도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시다니.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필사적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치유 방법이 특별합니다. 왜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그녀의 손을 잡으시던 그 다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의 경우는 어제 그 시몬의 장모와는 또 더 특별한,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병은 종교적인 문제 플러스 정결법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열병에 걸린 그러한 시몬의 장모를 만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결법상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그 순간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공동체에 며칠 동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 그거 아셨습니다. 정결법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터치하십니다.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멀리서도 선포를 통하여 나병 환자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너 거기 있어, 멀리 있어, 나한테 올물 수 있으니까. 너의 나병이 고쳐질 것이야. 깨끗함을 받을 것이야.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 예수님의 손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오늘 보면 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정결법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결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의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기 위하여 그를 한 번이라도 만져주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교통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다 자신을 흉물 취급했거든요. 다 자기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면 본인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래도 나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실 때 나병 환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병 환자는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나병 환자는 아마 나병이 낫은 것 이상으로 영혼의 치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를 만져주실 때 이거 내 나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아마 나병 환자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야,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는데 저분만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정결법을 어기시면서까지, 본인이 부정하게 되면서까지 나를 만져주시다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지금까지의 속상함들, 지금까지의 억울함들, 지금까지의 답답함들,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병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아픔들,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생겼을까? 항상 자기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오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준다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그 이상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지금 고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냥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상처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이 지역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그러한 한날이 될 때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